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이처럼 살아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자비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합당하고 적합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함께하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오직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가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물에 주리고 쾌락에 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칭의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이 있고 또 성화에 있어서의 거룩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온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에 관해서 다루어왔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다섯 번째의 복으로서 지금까지 다루어온 네 가지의 복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하는 자,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러면은 벌써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어떤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온유한 자는 남을 대하여서 핍박하고 어렵게 자기를 괴롭힐 때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어쩐지 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와서는 그것이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남에 대한 선한 행위로까지 나아가는 자에 대한 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복의 어떤 상태와는 차원이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가난하고 곤궁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있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연민, 자비 이런 말하고도 같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고 신약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대체적으로 이 말의 아주 핵심적인 뜻은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심, 불쌍히 여김, 측은히 여김, 안타깝게 여김, 가련하게 여김,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정과 아울러서 행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감정과 함께 그를 돕고자 하는 선한 행동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국률이거든요. 그래서 핸드릭슨, 주석가 핸드릭슨은 국률은 친절한 감정과 친절한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마음만이 국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행동까지 나올 때 그것을 갖다가 국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공함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말한 의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국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보고서 틀림없이 불쌍하다는 마음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 마음에는 그 형제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가련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됐다, 참 가엽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만 가지고 단지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한다면 이것은 전혀 국률이 아닌 것입니다. 굶주린 형제가 어디서 배부르게 할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겠습니까? 없었기에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말만 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외식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어려움에서 나오게 해주는 어떤 것입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잘 착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가련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안 됐다, 눈물 흘리고 야, 참 저 처지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은 야, 저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에 국률과 남에 대한 배려가 풍성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잘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국률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행동하고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국률 있고 그 마음에 연민이나 이것이 가득 찬 사람이지, 말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외식적인 감정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데 아주 국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물건 다 뺏기고 거의 겁한 그 강도들이 죽기까지 때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고 죽어가는 힘든 가련한 처지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바로 옆에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피 흘리고 고통하며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본체만 채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뭐 레위인 제사장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두 번째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 역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 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충분히 못해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주고는 그 이튿날 돼서 그 숙박비나 이런 것들을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와서 갚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대했습니다.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국률이 있는 사람인가? 그건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도 틀림없이 마음속으로는 야,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렇게 강도를 만났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런 마음만 있었지 그대로 피하여 달아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과 같이 마음에 느끼는 불쌍한 감정대로 그대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행동이 보여지는 그런 것이 바로 국률이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제가 켄지 이반젤리컬 처치 교회에 한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암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 그 아모스라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선하고 성품이 아주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에 아주 선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를 부르더니만은 뭔가 제 호주머니 속에 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이 덩치가 이렇게 있고 호탕하거든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바르고 이 남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 주머니에 뭔가를 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200파운드나 되는 돈을 갖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200파운드가 영국에서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 40만원 될까요?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는 순간에 눈에서 아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 때문에 제가 눈물이 핑 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왜냐하니까 그 교회가 신학교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외국인 학생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학생들을 자주 도와준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차는 헌 차예요. 차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차도 바꾸지 않고 옷도 항상 흐름하고 평범한 그런 옷 입고 다니고 또 남들이 그렇게 잘 간다는 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근데 이 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딱 보고서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국률이 여기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불쌍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국률이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국률이 여기는 사람입니까?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처지를 돕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안 됐다, 안타까워하면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국률이 여기는 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 도전적이고 날카로운 그런 우리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국률이 여기는 자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국률이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 오늘 이 아침에 반성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 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의 국률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러니까 내가 남을 국률이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겨준다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내어가지고 남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한테 구원도 베풀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주시고 긍휼도 베풀어주시는 거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 다른 부분으로 가봐야 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방식에 대한 많은 진리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이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구원의 방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떠한 자인가? 팔복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성품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하고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에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뭐 긍휼을 해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성품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랬습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보면은 11절 이후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비열하고 무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 3천 마리하고 염소 1천 마리를 가진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여기서 구약시대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양털을 깎으면 그 양털이 이제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돈을 이제 버는 날이고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많은 음식을 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날인데 어느 날 양털을 깎는 그날에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달아나던 그 어려운 처지에 있던 다윗이 자기 신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 요청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가졌던 것은 그가 나발의 이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발이 감사하면서 다윗의 그런 소녀들에게 잔치날이고 하니까 풍성한 음식을 갖다가 대접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뻔히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왜 주느냐? 그렇게 빈정대했어요. 이 나발이 얼마나 비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너희들은 못 먹어서 죽더라도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다. 그것이 나발의 아주 비열하고도 부정한 그런 성품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품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 나발과 같이 비열하고 무정합니다. 로마서 1장 31절까지 읽어드린 말씀대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사람들이 잔혹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있고 태어나면서도 가져놓은 그런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긍휼을 향한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긍휼을 향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긍휼이 여기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여기는 자는 과연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는 사람인가?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긍휼이라고는 눈금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더 확대하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들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스펄전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동물에게 대한 태도를 보더라도 그가 긍휼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동물에게 대한 태도. 그래서 말에게 비정하게 무정하게 대하는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긍휼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더더군다나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그들을 가련하게 여기고 어떻게 내가 저들을 도와줄까 이 생각은커녕 멸시하고 의시되고 그들 앞에서 의시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심령이 잘못되어도 잘못된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있는 것까지 탐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은 부자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자라.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들을 추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긍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에 100년 전에 전파되었을 때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단히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몰라요. 1907년도에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개성에 아이비 메모리얼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개성에다가. 1908년도에는 동대문에다가 감리교 여자 병원을 건립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세브란스 병원도 바로 선교사들이 건립한 것이고 1908년도에는 평양 여성병원도 선교사들이 건립한 것이에요. 또 학교도 많이 지었는데 1907년도에 개성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남감리교의 캔들러 목사는 미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그 당시 돈으로 2만 5천 파운드나 모금을 해가지고 다 한국에 가져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교회들마다 가서 한국을 돕자고 하면서 거기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와서 병원 짓고 학교 져서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가난한 자들 도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면은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못 하려고 그 좋은 곳을 다 내버리고 이 가난하고도 힘든 곳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국률의 마음이 아주 간절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돕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가난한 자를 돕는 국률이 있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을 때에 다른 곳에 있는 부자인 부유한 교회들이 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자들입니까? 이 국률이 여기는 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는 자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공공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사실 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가난이야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똑같아요. 부자로 죽으나 가난한 사람으로 죽으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을 때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이러한 영적으로 잃어버리고 공고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외적인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영적으로 어렵고도 병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국률을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더욱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에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의 혈육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으면 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사도바울은 가득 찼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그런 선교사님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6.1준의 소유 견문록을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보게 된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은 그 당시 미개한 그런 나라였지만은 미국은 빌딩이 있고 전차들이 다니고 하는 그런 참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모든 편안한 걸 다 마다하고 이 땅에 온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하는 것을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 권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여간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겠어요? 어떤 내용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여관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그냥 여러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야 된다고. 겨울이고 들어가니까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지혜를 하나 낸 것이 문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잠을 잤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지방 있잖아요. 옛날에 종이로 된 거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도록 해서 거기다 코를 대고 잠을 자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여관 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니까 보상하겠다고 돈을 다시 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그들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 영적으로 가련하고 공공한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국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잃어버린 비참한 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긍휼이 여기는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긍휼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 긍휼을 어느 정도 맛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비, 사랑, 온유, 지혜, 그 중에서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진 여러분 인생들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셨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 됐구나 그렇게 느끼기만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또한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여러분과 같이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파멸되고 멸망받을 공고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냥 야 저들 안 됐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않고 직접 성육신해가지고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진노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주님의 긍휼의 그 마음에서 나온 희생의 외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또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원래 성품인데 이 성품을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았을 때 부여받은 그런 성품이 바로 긍휼의 성품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듭나고 변화될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변화되거나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은 남도 분명히 긍휼히 여깁니다. 매정하고 비정하고 무정한 사람은 신의 성품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그 마음에 흘러넘쳐서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물질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베푸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히 여김인데 이 축복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현세에서 매일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말 자체가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무정하고 비정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현세에서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오직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매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이유가 그래요. 왜냐니까 그들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남에게 무정하고 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뭐 백날 천날 10년 20년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국률의 마음이 없고 비정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비정하고 무정한 그런 사람들이 기도는 또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사일구를 잘 쓰고 얼마나 소리가 유창하고 그 기도 하나님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멱살을 잡고 갚으라 지금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다시금 옥에다가 집어넣고 빚을 다 갚아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국률을 베푸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남에게 국률을 베푸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률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남에게 국률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국률을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현세에서 매일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국률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받는다는 그런 축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이 내세에서의 축복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 하나님의 국률이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남에게 국률을 베풀면서 산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국률로서 그에게 대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를 향한 사도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률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멀리하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그에 필요한 물건도 주고 그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 그 바울을 멀리하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다.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컨대 주께서 그날에 주의 국률로 오네시보로가 얻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그 심판날에. 그러니까 평생 국률을 베푼 인생은 마지막 심판날에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국률을 얻을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것인가 그것을 물질로 또는 복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국률과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탈복의 다섯 번째인 국률이 여기는 자의 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라고 주어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불행한 인생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인생도 있는데 물질로서 구분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불행과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이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국률을 베푸는 인생이 복되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국률을 맛보며 살기 때문에 그 국률을 베푸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만약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감정만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세에서도 마지막 날에 풍성한 긍휼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긍휼의 성품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무정함과 비정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남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